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39절 한 절만 더 받으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부활절은 우리가 해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이죠. 음력 15일이 되는 지난 주일 첫 주일이 됩니다. 금년도 춘분은 3월 20일이 되며 춘분 이후 만월 보름이 되는 날이 4월 1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만월 다음 일요일이 바로 4월 2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드리는데 이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주일들을 다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 4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난주 수요일 3월 5일이 사순절의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에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회개를 통해 세례를 준비했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세례 받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 받은 자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뒤돌아보는 특별한 기간이 됐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회개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기간이 됩니다. 먼저 나의 마음속 또 속사람의 갱신, 그 속사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일에 힘쓰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훈련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이 40일에 관련된 이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세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절에 나옵니다.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메시아의 수행 역할을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준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주님이 금식하고 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당한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몸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40일간 연단 받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험 당하는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당했는지 이 세 번 와서 말한 거 말고 시험 받은 40일 동안의 내용이 또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또 말씀 증거할 기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40일간 금식을 했기 때문에 괴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심지어는 이 타락한 아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9시간 매달린 거 그 이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안다면 깜짝 놀라실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40일간 비가 내렸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을 하셔서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으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죄와 싸움에서 예수님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별의 기간이 되고 내 마음 온전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확정하는 기간이 또 사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각각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마음의 준비를 완성하는 기간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참회의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왜 자녀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지, 왜 이 끔찍한 내용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 내용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일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깨닫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고도 구약 전체에서 사람이 불에 타고 남은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머리에 쓴 채 기도하는 것을 바로 회개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쓰느냐, 왜 그 자리에 있느냐, 한마디로 자신이 죄에 대해 무력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때,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날 공부하지만 구약 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게 뭡니까? 바로 죄예요. 그 죄를 우리의 그 희생 제물을 바친 자가 그 죄를 볼 때마다 아, 저게 내 죄로구나.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꼼짝 못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표현이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무기력감, 이제 죄가 자기를 누르고 어쩔 줄 모르니까 어때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대계명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의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여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십일조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십일조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십일조를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1년에 몇백만 원씩 버는 거예요. 교회 장로예요. 또 권사고 의사고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들은 11조 못해. 너무 많아. 그저 목사 잘 대접하고 손님들 오면 이렇게 하고 감사헌금 하면 돼. 그래도 우리 남들보다 많이 하잖아. 뭐 듣기 싫어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저희 동서와 관계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게 살고 하고 계속 뒤로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사단 마귀가 그 죄를 폭로시킵니다. 꼼짝 못하게 당하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말씀했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이 과일과 나다를 다 베지 않고 또 추수한 후에도 그 떨어진 이삭을 다 걷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죽고 그 나머지 따먹을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또 자식들, 자기 신앙으로 말씀으로 올바르게 기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의 말씀은 이런데 아,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뭐 남들도 이렇게 살고 다들 우리 애들은 우리 때 애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아빠 왜 맨날 고리타분하게 내내 그 성경 말씀만 하냐고 단호히 야단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 말씀대로 살고 주일 지켜야 돼. 십일조 바쳐야 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자식 눈치 보고 자식이 아이 그만해 시끄러워 아이 귀 딱 지나겠어 하는 소리에 입 다물고 있었던 내용은 없는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나다를 긁어 모으듯이 내 죄를 빠짐없이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와 계속 그 문제를 끌고 가고 있으면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정말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나가 내가 머리를 약삭빠르게 잘 굴리고 지혜가 있어서 이 정도 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요. 예전에 힘들고 어렸을 때 육신적으로는 배고플 때 그때 이랬으니 내가 지금 조금 보니까 열심히 저금하고 모아둬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인색합니까? 깨어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마음 가운데 와 있지 않죠?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를 그때 여러분 공부했죠?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슬기롭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관심이 없어.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계산합니다. 주님 입장에서 계산 안 해요. 그래놓고 나는 다 했다. 왜 안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끌어다 당기느냐?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계산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처녀 비유의 그 횃불은 누가 준비합니까?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각자. 내가 내 안에 불이 있나 없나, 말씀이 있나 없나, 내 안에 빛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는 것은 그 뭘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것이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횃불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특별히 하나님이 이 기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그러한 정말 귀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으시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 내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들고 또 마음에 상처 입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모든 맺힌 것들을 다 풀어제끼는 해결하는 기간이 또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간 속에 얽매여 살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이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사순절 기간을 주셨구나 라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들 삶에 근심 걱정 없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고 그러한 삶 살아갈 때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주님 오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 요구하고 가신 게 있어요. 뭡니까? 마태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세 가지입니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한 건 뭡니까?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것이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일, 자기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철저히 우리 각자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할 정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약 30관, 약 110kg가 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한번 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남의 얘기긴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너무나 큰 무게와 고통이 자기에게 지기 때문에 남 생각할 수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게 만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며 신앙생활을 가볍게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하기 좋아하고 그냥 툭툭 그냥 쏟아냅니다. 자기는 올바르게 자기 다 할 얘기 다 했다. 상대방에게는 비수 꽂히는 얘기는 생각 안 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묶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부끄러운 모든 삶의 내용을 묶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가시는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길이며 가는 곳마다 욕먹고 매맞고 쫓김을 당하는 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으면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또 이 사도들도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죽었다는 거 다시 확인하고 날마다 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어떻게 못 박힌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뛰어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대.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그저 그러려니 하고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얘기하죠.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물어봅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함을 받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유전죄, 자범죄, 고범죄를 다 한 번에 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절만 상할 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흘리신 감사함을 늘 마음에 두고 살 때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내용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믿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들아 일곱 번이나 저주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못 믿으면 못 믿는 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는 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순절의 오늘 설교 내용이 단순히 일시적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 새 생명의 기쁨과 삶이 무엇인지 진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회개와 갱신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몸소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결박을 당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힘을 당하여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rough this season of Lent, may our heart experience a time of repentance and renewal as the Father desires. May we all truly work with Jesus and God. Lord, you willingly allowed yourself to be bound and nailed to the cross for us, forgiving all our sins. Now, as our spirit, souls, and bodies are bound to your cross, may the Father be pleased and may he hold us firmly in his word, grabbing us with his right hand. Let us no longer assert ourselves, but be fully united with your heart, living as the members of Love First Church, following where you lead. 지금까지 온전히 믿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그의 신앙을 찾아오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 묶여 아버지 이끄는 대로 사는 삶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만이 아니라 생활로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 회개하고 뉘우치는 2025년 사순절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Until now I have not fully believed, but just as you sought out Peter, who betrayed you and the result restored his faith, may I now live not by my own will, but bound to the Father, living according to his guidance. I pray that this 2025 Lent will be a time of sorrow, repentance, remorse, and realization so that we may not only say we will live according to God's will, but bear fruit through our lives. Please hold us tightly, Lord. 뜻이 아니면 말도 하지 않고, 뜻이 아니면 가지도 않고,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we be those who do not speak unless it is your will, do not go unless it is your will, do not move unless it is your will. Grant us to live firmly on the side of your word. 이번 사순절에 철두철미 회개하게 하고 갱신돼서 준비하면서 과연 고난주간 차질이 없고 소홀히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귀한 체험들 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 나라 갈 때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물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During this Lent, help us to thoroughly repent and renew, preparing ourselves so that there will be no setbacks or negligence during the Holy Week. May we truly realize the pain Jesus and endured for us, experiencing it in our lives and in our heart. May all of us at Love First Church, until we reach the kingdom, serve faithfully with all our heart, souls, and mind, without leaving anyone behind. May we all become sons whom God acknowledges. I offer this prayer of thanks, lifting up in the holy name of Jesus Christ, whenever I call upon and desire all of them. Amen.